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성경은 한번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있는 것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세상에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정말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요점 정리를 잘 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어떤 표준적인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조고 또 그 신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요리 문답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공부를 해 보려고 해요. 오늘 대통령 선거 했는데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와중에서도요. 여하튼 저도 보면 제일 대화가 안 되는 분이 목사님들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그렇게 전도 열심히 했으면 뭐가 좀 잘 됐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같은 신앙생활로 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정이고 뭐가 아닌지에 대해서 이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오늘 뭐 선거하는데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 그러더만요. 그러니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많고 근데 신천지 그 사람들이요 맨날 자기들이 하는 말은 자기들은 성경에 달통한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말하는 성경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방금 읽었던 것처럼 4절에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바른 진리가 뭐냐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의 교훈을 요점 정리해 놓은 것을 기독교 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교리. 우리가 이 교리가 중요해요. 교리가.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요점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교리라고 할 때 그거는 기독교 교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정리한 것은 기독교 교리고 불교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겠죠. 불교 교리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교리라는 거는요. 그 종교 혹은 그 신앙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성경에서 교리 이러면 성경 이러면 다 좋아하는데 교리 이러면 에휴 그게 뭐 중요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과서가 중요하다면 시험 보는 아이들이 교과서만 가지고 다니면 시험 잘 못 보죠. 시험 잘 보는 정말 우등생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요점 정리를 다 해가지고 자기 노트가 있어요. 정리한 핵심을 정리한 그래서 교과서가 중요하지만 교과서를 보면서 그 내용을 핵심을 정리해가지고 잘 이해하고 있는 이것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중요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훈이 뭐냐는 것을 잘 정리해서 그거를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그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기독교 교리가 중요합니다. 기독교 교리가 기독교 교리 중요해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면 그거 조금 부정적인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교리하고 교의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보통 교리, 교의는 구분해서 사용하지만 또 같이 사용해요. 우리는 교리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교의라는 말은 잘 안 듣잖아요. 그런 말 잘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에서 구분하자면 교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회가 믿는 기독교 교리하고 침례교회가 믿는 기독교 교리가 조금 달라요. 감리교회가 믿는 게 달라요. 이게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정말 뭐냐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 안에서 성경을 막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아,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정리를 한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인 거예요. 침례교회 다니는 분들은 침례교회의 교리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요. 교단마다 교단을 나누는 기준이 이런 교리적 차이 때문에 교단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진짜 그거 중요했는데 요즘은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장로교회 성도들이 믿는 거하고 침례교회 성도들이 믿는 거, 감리교회 성도들이 믿는 것이 한 90% 정도는 비슷해요. 한 90%는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중에 한 5%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한 5%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감리교회가 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달라요. 이를테면 교회를 구성해가는 방식이 달라요. 이를테면 장로교회는 개인을 신뢰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어도 개인은 아닌 거예요. 개인은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는 의미에서 교회의 어른들을 세워서 교회를 지도해간다고 해서 장로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 장로교회라는 거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장로들이 노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와 비슷한 여러 교회들이 한 또 노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노회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회에서 전주제자교회로 파송한 목사예요. 교회 조직상.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동전주노회에 속해 있거든요. 노회에서 우리 동전주노회에서 전주제자교회를 박용태 목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박용태 목사는 노회 소속인 거죠. 그래서 전주 제자교회를 저에게 위임했다고 해서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위임 목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와 같은 여러 교회가 모여있는 노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회는 아니에요. 감리교회는 감독이라고 해요. 교회를 지도하는 분. 그런 분들은 개인의 권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의 권위. 그래서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침례교회는 개인이든 소수 지도자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한 표.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침례교회는 그런 거를 회중주의라 그러는데 전부 다 한 표씩 해가지고 다수결로 뭐 교회를 지도하는. 그래서 어느 개인을 믿지 않. 그래서 이게요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 똑같지 않은 거죠. 그런데 침례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침례교회가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장로교회도 성경을 읽으면서 장로교회가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감리교회도 성경을 읽으면서 감독제가 맞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살아온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살아오는 문화적 배경. 그래서 감독제가 있는 감리교회는 영국 여왕, 영국 여왕, 왕정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그 감리교회가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이를테면 유럽 도시국가에서 형성된 이런 장로교회는 집단지도체제가 중요한 거고, 이를테면 미국 같은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한 곳에서 발달한 것이 침례교회예요. 너무 개인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딱 성경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성경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성경을 읽어내는 자기의 눈, 또 관점, 자기에게 더 친숙한 문화, 이런 데서부터 형성되어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이게 영국의 그 어떤 왕정에서부터 발달한 그런 감독제하고는 조금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내가 늘 옳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는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회지만 감리교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감리교회가 장로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침례교회가 장로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독특한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중주의와 그리고 감독제와 장로교회 중에 뭐가 제일 옳겠어요? 장로님들은 장로교회가 옳다고 말을 말씀하셔야지 다 서약할 때 그러기를 하고 서약해놓고, 장로교회에서는 장로제도, 그러니까 이 개인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가 옳은 거다고 말하지도 않고, 다수결이 항상 옳은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래도 몇몇 어른들이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장로교회 정치체제가 가장 올바르다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로 이렇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교의라 그래요, 이런 거를.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교단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 이것이 올바른 거구나 해서 교단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정리한 것인데 이게요,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신조, 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요, 일종의 고백문 형태로 만든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는 늘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는요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최소한 2000년 동안, 최소한 1500년, 더 길게는 1700년 동안 교회가 계속 고백해온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에요. 침례교회는 안 해요.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침례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안 하느냐 하면 사도신경 자체가 교단이 받아들인 거예요. 침례교회는 개인주의라고 그랬죠. 개인의 신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교단에서 정해가지고 가르치고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그래서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안 하잖아요. 왜 유아 세례를 안 하겠어요? 개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신앙 고백이 되냐. 그러니까 유아 세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라도 이를테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다 어릴 때 할례받고 할례받게 하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다 개인주의가 아니고 가족 공동체 혹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주신 아이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가지고 잘 길러내기로 서약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겠다고 서약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나면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하게 해라. 그게 입교.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족 공동체,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아닌 거예요. 침례교회는 아, 개인의 신앙 고백인데 지가 뭘 알고 지가 뭘 그걸 해야 신앙 고백이지. 그래서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안 해요. 뭐가 그렇겠어요? 유아 세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장로교회 성도들이 대답을 똑바로 안 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 저 천사부 발달장애 아동들, 발달장애 아동들이 요즘 이제 못 모인 지가 벌써 2년, 3년째 돼가잖아요. 발달장애 아동들은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발달장애 아이들. 발달장애 아이들은, 이를테면 몸은 덩치가 크지만, 그 애들은 지능은 3살, 4살짜리 지능이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런 아이들은 신앙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 발달장애 아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까요? 사도신경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설령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까요? 그럼 발달장애 아동들한테는 세례를 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요. 개인의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개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만 개인이 우주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를 의지하고 누군가에 기대고 있고 내 신앙 고백만으로 내 신앙 고백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 아내, 내 남편의 신앙 고백에 내 부모의 신앙 고백의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신앙생활 안 하고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내 기도만 들으십니까? 아니고 나를 위한 누구의 기도도 들으셔서 은혜와 복은 내가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우주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알아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복종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잘 몰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따라갈 때 누리는 은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전부 내가 알아야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리는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교만한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알아야 돼요. 자기가 다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는 다 이게 순종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완악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잘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누리는 은혜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개인이 우주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서 누리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들. 그런데 그런 차이들을 이렇게 딱 고백문의 형태로 만든 거를 신조, 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를테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제가 말씀드렸죠. 웨스트민스터 신조라는 게 있어요. 3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표준이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요리문답은 뭐냐 하면 요리문답. 요리문답은 이런 기독교 교리 또 우리 예수 믿는 신앙 고백 이거를요. 문답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옛날 어른들이. 오늘날 교회는요 질문이 사라져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이게 카테키즘 이 요리 문답의 역사는요 진짜 한 1500년이 넘어가요. 지금 2022년이죠. 그런데 요리 문답이 나타난 것이요 1500년이 뭡니까? 1700년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을 가르칠 때 무조건 믿으라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무조건 믿으라 그러거든요. 교회는요, 지난 역사 동안에 무조건 믿으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요, 질문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기독교 교리를 가르칠 때 카테키즘, 이 요리 문답의 형식으로, 요리, 밥하는 요리 아니고 중요한 도리를 문답 형식으로 가르쳤다고 그래가지고 요리 문답, 교리 문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교회에 와서 질문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질문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질문을 가르치면서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미련해졌을까요? 똑똑해졌을까요? 똑똑해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분별력이 있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질문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깊이 병이 들어가지고요. 질문이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같이 맹목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같이 아주 분별력 없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진짜 이게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게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뭐를 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맨날 큐티하라고 그러는데요, 큐티를 잘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큐티를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며 이 본문이 책망하는 죄가 뭐며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해, 생각을 하면 큐티를 잘하게 되는 거고, 성경을 읽어도 생각을 안 하면 큐티가 제 안 되는 것이고, 큐티를 하라, 큐티를 하라 그러는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 생각, 생각. 근데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는데요, 대요리 문답은 어른용 기독교 교리 공부예요. 어른용.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용, 어린이용. 소요리 문답은 107개로 되어 있고 대요리 문답은 196개로 되어 있어요.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어른들한테 주일 저녁마다 요리 문답 가르쳐라 이렇게 말해가지고요, 주일 저녁마다 요리 문답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서론하면서 교리가 뭔지 교의가 뭔지, 그 다음에 신조 신경이 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문답식으로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아주 요점 정리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이유는, 가르치려면 핵심 정리가 돼야 되고 또 이단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니까 그런 이단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뭐가 옳고 뭐가 그런 이야기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 초대교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였어요. 초대교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었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게 초대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를 들면 요한 1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몸은 진짜 몸 아니고 다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엄청 많았어요. 21세기, 20세기에는, 20세기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이었을 뿐이지 신이었을 리는 없다. 그 말은 요즘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증인들도 많고 예수님 부활한 몸을 본 증인들도 많고 이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셔도 이건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진짜 우리같이 연약한 몸을 가진 인간이었을 리가 있느냐, 이게 초대교회 문제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항상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었어. 진짜 몸을 가지고 오셨어.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도요, 절반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사도신경도 절반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까지는 성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계시다가 저리로 오실 거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도의 절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그 다음에 뭐가 생겼느냐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야? 이게 또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야?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러면 또 어떤 관계야? 이게 또 질문이 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데 도대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야? 이게 또 초대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거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긴 이단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니케아 신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자료 중에 그 뒤에 보시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제가 시켰는데, 니케아 신조라고 2페이지 있죠? 2페이지.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어느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고 니케아 신조 고백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기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채팅방에 올라간 자료 여시면 보이는데. 자료 없나요? 채팅방에 그 영상 자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자료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으면 표시해 보세요. 네, 자료 받았죠? 하신 조. 참,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오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나 하나님을 가지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이랑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죠. 이게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왜냐하면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요, 성경을 읽고 나면 성경의 핵심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떤 질문이 이게 어떤 질문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이게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여가지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지음받은 분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 믿는 신앙의 내용을 이런 신조의 형태로 정리를 했어요.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내용은 비슷해요. 44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쭉 한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44개 문장으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른 신앙과 그른 신앙의 차이를 아주 확연하게, 구분하면서 바른 신앙에 설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인데,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니고 아마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이거를요, 초대교회 3대 신조, 3대 신경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신조, 이 신경을 가지고 교회가 쭉 천년을 살아온 거예요. 천년. 천년을 살아왔는데, 천년을 살아오는 중세 동안에 교회가 엄청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1500년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개혁이 막 시작이 되면서, 종교개혁기에 거기 보면 다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기에 등장한 모든 신앙고백을 다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아마 관심 있는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신조 신앙 고백들이 등장했어요. 스빙글리의 67개 조항도 있고,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독일 루터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제1스위스 신앙 고백, 제1스위스 신앙 고백이라는 거는 제2스위스 신앙 고백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네바 요리 문답,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벨직이라는 거는 벨기에 지역에서 만든 신앙 고백이에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이거는요, 엄청 은혜가 되는 아주 그런 신앙 고백인데, 도르트 신조 같은 것도 있고, 도르트 신조 이거는 칼빈주의 5대 강령 이러면서 뭐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도르트 신조예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표준 신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연대별로 쭉 적어놨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신앙 고백이 있었느냐 하면, 그때는요, 지역과 지역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즘은 전화도 있고 뭐 어디 가고 있대는데, 이게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여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 동네에 예를 들면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뭐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유혹, 어떤 거짓말에 대항해야 되느냐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각기 자기 지역에서 고백하는 신조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신조들이 나왔는데요, 맥락은 다 똑같아요. 맥락은 요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는요,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거는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서 벌어진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신앙고백의 전통을 우리가 다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써놓은 모든 신앙고백은요, 이 칼빈주의 신앙고백이 그 안에 다 배어 있어요. 칼빈주의 신앙고백을 보통 개혁주의 신앙고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앙고백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것을 가장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라는, 정치조례라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목회자를 어떻게 세울 거냐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치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배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모범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문서가 있어요. 그리고 어른용 교리문답, 어린이용 교리문답,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이 다섯 가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장로교회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 몇 번 읽었는데, 대요리문답은 한 번도 안 읽어서 이번에 이제 대요리문답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4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400년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400년 동안 이제 장로교회가 이 신앙고백의 전통 안에서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400년 전의 관심사와 현대적 관심사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지난 20세기에도 여러 신앙 고백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제가 거기에 세 개 써놨는데, 바르멘서는 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독일 제국교회가 있고 독일 고백교회가 있어요. 독일 제국교회는 뭐냐면 요즘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여러분 독일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독일 교회의 9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히틀러는 악당인가요? 착한 사람인가요? 히틀러는 악당. 근데 이 히틀러가 권력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히틀러요, 투표해가지고 표받아서 저 권력을 잡았습니다. 히틀러가 투표를 통해서 표를 얻어서 권력을 잡았는데, 히틀러에게 표를 준 독일 국민의 95%가 기독교인이었다. 기독교인도요, 기독교인들이 하여튼 이 어떤 국가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매이기 시작하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독일 무슨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나오는 독일군, 우리는 전쟁 영화 보면 독일 사람은 항상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쟁에 나오는 독일군은 전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요 항상 바른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가 늘 역사 속에 정의로운 편에 서 있었느냐, 아닌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히틀러 독일을 다스릴 때 95%가 기독교인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지지를 받는 것이 엄청 중요했는데요, 독일 교회가 전폭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95% 교회가.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지 않았으면 히틀러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국민의 95%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 히틀러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독일 교회에 히틀러의 대항하는 분들이 만든 것이 고백교회라는 게 있어요. 제국교회라고 그래요. 히틀러를 지지한 교회는 제국교회라고 그러고, 그 제국교회의 분위기에 대항하면서 이거는 아니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지, 저 히틀러에게 복종해서 되겠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받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고백한 고백교회 소수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고백한 것이 바르멘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언했던 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선언에 참여했던 분들 전부 잡혀가고 수용소 가고 죽고 난리도 아니어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독일교회는 국가교회였거든요. 지금도 요즘도 독일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비는 일종의 준공무원이어가지고요, 종교세를 내요. 교회에 헌금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독교인에다 그러면 내 월급에서 자동으로, 요즘도 독일은 종교세를 내요. 그러면 그 종교세를 가지고 독일교회 목회자들의 생활을 정부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정부에 반대한다는 거는요, 정말 밥줄 끊어지는 일이고, 정부에 반대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는데, 이 바르멘 선언에 참여한 몇몇 신학자들과 몇몇 목회자들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히틀러 복종할 게 아니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할 게 아니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신앙 고백했던 거죠. 로잔 선언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거는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모인 이제 선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게 20세기 선교하면서 이게 복음을 전할 거냐, 이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줄 거냐, 뭐 이런 거 논쟁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로잔에 모인 선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복음만 전할 것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도 중요해, 뭐 이런 거를 담아낸 것이 로잔 언약인데요, 이거 엄청 중요해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이요, 벨하 신앙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든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흑백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도요, 이게 기독교 국가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어요. 네덜란드가 개혁주의 신앙의 본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개혁주의자들이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기독교 국가라고요. 그런데 흑백 인종차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요, 돈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 흑백 인종차별을 법을 만들고 그거를 집행한 것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흑백 인종차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흑백 인종차별 없어서 뭐 그렇지만, 여러분 물 마시는 데도 다르고, 들어갈 수 있는 식당 다르고, 화장실 쓰는 거 다르고, 해변에 가면 흑인이 쓸 수 있는 해변이 있고 백인만 쓸 수 있는 해변이 있고, 아유 정말 이거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리고 이 벨라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흑백 인종차별 하다가 이제 그게 폐지가 되고 난 뒤에 원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원한이. 그 원한을 풀어내기 위해서 벨라 신앙고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의에 대항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로 서로 화해하게 하고 일치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정의의 길이 뭔지, 이런 거를 신앙고백의 형태로 만든 것이 벨라 신앙고백이에요. 이거 최근에 만들어진 엄청 중요한 신앙고백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유인물에 담아놨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계신 분은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고 벨라 신앙고백 그거 몇 쪽 안 되니까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이런 신조의 역사들을 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허물어지기 쉬운지, 교회가 얼마나 어그러지기 쉬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조의 역사를 보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당면하고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가 답을 줘야 될 질문이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답을 줘야 될 질문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좀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요점을 잘 정리한 여러 가지 신앙 고백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조고, 그거는 이제 제가 장로교회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요 공부 많이 해요. 저 웨스트민스터 신조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신조, 다른 신앙고백도 공부 많이 하고요. 제가 공부 많이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딱 서약할 수 있는 거는, 야,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신앙고백은 정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대요리 문답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내용을 잘 풀어가지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요리 문답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리 문답은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린이용이고 어른용 196 질문 되어 있는 장년용 대요리 문답을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제가 차근차근 질문을 다루어 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대요리 문답 공부하면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시대의 문제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런 선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